진영 씨는 공주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공주하면 요즘 가장 핫한 Let it go. 엘사가 떠오르고요. 네.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인어공주 이런 디즈니 공주 시리즈가 떠오르죠. 그리고 한국 쪽으로 오면 평강공주, 선화공주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은 게 언뜻 떠올라요. 기억이 나는 것 같 기도 한 걸 보면 제가 과거에 필시 공주였던 게 분명합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사극 같은 것도 그렇고. 별에서 온 그대예요?
생각나요. 사람들이 저를 평강 공주라고 불렀고요. 그 당시 선배님 이름이 그래. 온달. 아, 온달이 선배님이었구나. 아, 나 그때 내가 온달을 너무 키워서 그냥 바보로 둘 걸.
왜 월요일부터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그랬어요? 예? 정신줄 챙기시고 자, 오늘부터 네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공주에서 왕비가 된 한 여인의 삶을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한, 화려하면서도 비참했던 그녀의 일생, 베르사유 궁전의 장미 같았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호우즈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고급지죠.
강딜 무퐁 당세프라 일무파 일두바 주바 라비앙 호우즈 뭐 이런 거.
선배님 저기 얼굴 안 보고 이렇게 노래만 들으니까 연락쳤다고 싶어. 이렇게 음악 탁 들으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프랑스어를 해보네요.
에이, 좋았습니다. 네. 박수
짝짝짝. 장밋빛 인생 좋습니다. 자, 이번 주 마리 앙투아네트의 장밋빛 인생을 낭독해 주시기 위해서 성우 한미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미리입니다. 네. 장밋빛 인생인가요?
그렇죠. 장밋빛이네요. 오늘 입술 색깔도 장밋빛이고.
옷 색깔도.
색깔 맞춰 오셨네, 오늘.
옷 색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저기 제 준비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은데, 한미리 씨 지난주 천수석의 2초에는 이제 있고요. 마리 앙투아네트로 변신을 해 주셔야겠는데, 컨셉 네. 어떻게 다르게 잡으셨어요?
아, 그럼요. 2초에가 굉장히 강렬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못되고 그 간악한 마음을 조금 빼서 네, 마리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민중의 원성을 사긴 했지만 사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알고 보면 그렇게 못되고 간악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못됐다기보다는 약간 모질한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그런 면이 있었죠.
네네. 네.
고정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정일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플 다운받은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러분이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들입니다. 오늘 사연 주제는 현대인의 불치병, 공주병과 왕자병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이런 환자들 많죠.
많죠.
네, 그분들의 증상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얘기다 싶으면 본인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좋고.
좋습니다.
주변에 공주병 환자들 많아요?
좀 있죠.
예,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무슨 도너츠집이었는데 이제 체구가 굉장히 크셨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놀랄 정도였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너츠병의 체구가
아니 그러니까 도너츠집에서 체구가 큰 여자분을 만났는데 댄스베리 핫핑크로 여기 머리에 꽃 달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이렇게 도너츠를 산처럼 쌌어. 그러면서 카운트에 딱 갖고 가서 이런 거. 큰 거는 깍대기에 넣어주시고요. 새끼는 지금 먹을 거예요. 콜라는 살찌니까 라이트로 주세요. 이러는 거였는데 남자친구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우쭈쭈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여자분 오늘 개 탔나? 이러고 있었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어느 정도 배워야 돼요. 저는 그 있잖아요. 뭐 미리는 이거 먹고 싶어요. 자기를 3인칭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끄러워.
네, 선배님. 부끄럽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왕자병 혹시 선배님 없으세요?
로진이가 오늘의 퀴즈를 내드리겠어요.
잘 살려요.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는 당시
잘 살린다니까 요새.
국제 정세에 의해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나라로 시집을 갔을까요?
1번
파푸아뉴기니.
2번
프랑스.
파푸아 파푸안 뉴기니. 야, 이거 좋다.
너무 생뚱한 뉴기니.
근데 왠지 고급져가지고 이런 거 고르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아. 생소하니까.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네.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배님 그럼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고전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테판 치바이크의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잖아요. 네. 슈테판 치바이크 낯설다. 어떤 작가인가요?
사실 제가 이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를 읽고 나서 네. 슈테판 치바이크를 이제 저의 그 최고의 작가, 정말 손가락에 꼽는 작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그리고 마리아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이 책이요. 네. 저에게 정말 충격이자 전율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나. 글을 너무 잘 써요, 이 사람이. 네. 슈테판 치바이크. 1881년에 태어나서 1942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오스트리아 네. 빈 출생이에요.
아,
소설가이고 저널리스트, 극작가, 전기작가인데 1920년대, 30년대 유럽 최고의 작가로 군림을 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1930년대에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망명을 다닙니다.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브라질까지 갔다가
네.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1942년 2월 22일에 친구들이여 잘 있게 나는 자네들보다 먼저 가네라는 말을 남긴 채 부인과 함께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죠.
아이고, 슈테판 치바이크에 져서 그럼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그 슈테판 치바이크의 황금기인 1932년에 써진 이 소설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는 우리가 베르사유의 장미 이거 뭐 만화 제목도 있는데요.
네. 네,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은 역사 소설인데 와, 이 소설 역시 제가 그 제 인생의 10대 책이라고 꼽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심리 묘사가 뛰어나고 자료 조사도 확실하고 또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여간 그 영어로 말하면은 two sums up, you know. 별 다섯 개.
와, 별 다섯 개.
아, 이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렇군요. 재밌어요. 그럼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1932년에 이 작품을 썼는데 최초의 영화는 1938년에 미국에서 제작이 됐고 아마 2006년에도 제작이 됐죠.
2006년 제작된 되게 화려했어요.
아, 네. 그랬어요? 네. 다시 저도 영화로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책을 읽으면서 만나보겠지만요. 마리 앙뚜아네트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요세프 프란츠라는 오스트리아 황제와 네.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했습니다. 14살 때, 만 15세 때 정략 결혼으로 루이 16세와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됐어요.
네.
근데 루이 16세는 의외로 검소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돈 쓰는데, 한계가 없었어요. 좀 사치를 했었죠.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나 과자를 먹지 왜 그랬을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 말은 거리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신하들에게 저 아이들에게 브리오슈를 주세요라고 한 말을 혁명군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퍼뜨린 거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화려함과 사치의 대명사로 기억되는 그녀의 일생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성의 유폐가 되기도 하고 국고를 낭비한 죄, 또 오스트리아 공모에서 반혁명을 시도했다는 죄명으로 혁명 4년 뒤인 1793년 10월 16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 책을 읽어볼 건데요. 당시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전환해서 그동안 적대국이었던 프랑스와 동맹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딸 마리 앙뚜아네트를 프랑스의 왕세자와 결혼을 시키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가씨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도 너무 어린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11살, 지금으로 따지면 초딩 4학년 나이밖에 안 됐거든요.
이 중요한 국사의 담보, 아무것도 모르는 11살이 된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사이 12살, 13살이 되어감에 따라 화사하게 자라나 우아하고 날씬하고 누가 봐도 예쁜 모습으로 형제, 자매, 친구들과 어울려 쇤부른 궁의 정원에서 그리고 방에서 쾌활하게 뛰어다니며 놀았다. 공부나 책, 교양 따위와는 아예 담을 쌓았다.
공주마마, 독서 시간이옵니다, 공주마마.
아, 선생님. 우리 술래잡기 할까요? 선생님이 술래, 내가 숨을게요. 나 찾아봐라.
마리아 앙뚜안의 뜨는 천성적인 애교와 쾌활한 말괄량이 기질로 교육 담당 가정교사와 성직자들을 능수능란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공부 시간을 멋대로 빼먹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국사에 분주한 탓에 아이들의 생활에는 조금 더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다.
아니 말이 장래의 프랑스 왕비가 될 리가. 13살이 되도록 독일어, 프랑스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니. 아유, 게다가 역사와 일반 교양에도 이렇게 아는 게 없더냐. 수박 겉핥기 정도의 지식조차도 습득하지 못하다니. 아, 진짜. 그럼 음악은? 피아노 실력은 좀 늘었느냐?
아니요. 피아노는 아직 도레미파솔밖에는.
글루크 못지않은 선생이 피아노 교습을 했는데도 일이 신통치가 않아서야. 마리의 담당 교육관들은 듣거라. 결혼식까지 막바지에 이르러 시간이 없으니 이제까지 하지 못한 교육을 다시 하거라.
아, 배아, 그것은 좀...
놀면서 세월을 보낸 게으른 마리 앙뚜아네트를 교양 있는 숙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장래의 프랑스 왕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품위 있게 춤추고 훌륭한 악센트로 프랑스어를 하는 것이다. 위대한 무도의 대가 노베르와 비네와 있는 프랑스 극단의 배우 두 명을 고용해서 한 명은 발음을, 한 명은 노래를 가르치게 하라.
예.
그러나 프랑스 사신이 이 사실을 부르본과 궁전에 보고하자 곧 베르사유로부터 분노의 신호가 왔다.
아니, 프랑스 왕비가 될 여자가 고작 희극 배우 나부랭이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건 안 된다.
급히 새로운 외교 협상이 개시되었다. 왕세자의 신부로 청거받은 사람의 교육을 베르사유에서는 이미 자신의 관심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교섭이 오간 끝에 오를레앙 주교의 추천으로 베르몽이라는 수도원장을 가정교사로 빈에 파견했다. 그가 처음으로 이 13살짜리 황녀에 대해서 믿을 만한 보고를 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황홀한 용모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더 잘하면 고귀한 공주님에게서 바랄 수 있는 모든 매력을 갖추시게 되리라고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성격과 성향도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수도원장은 학생의 실제 지식과 향학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표현했다. 사실 놀기만 하면서 자랐고 산만하고 제멋대로이고 말괄량이인 어린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해는 빨랐지만 어떤 대상에 진지하게 골몰하는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보다는 지능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지능은 12살이 되도록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경솔하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6주일 동안 저는 문예의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했으나 대상을 보다 깊이 꿰뚫어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지능은 높은데도 생각하려 들지 않고 근본적인 대화는 지루해하며 건성으로 지나치려고 드는 태도에 대해서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모든 정치인들은 거의 모든 말로 개탄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도 아무것도 진정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성격상의 모든 위험이 13살 소녀에게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궁정은 소실천하가 된 이래 여인의 내적인 충실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태를 더 높이 평가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로 말하자면 예쁘고 어디에도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품이 있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리하여 1769년에는 오랫동안 고대하던 루이 15세의 편지가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왔다. 장래의 루이 16세인 내 손자를 대신하여 어린 황녀에게 구원을 한 다음 결혼 날짜를 다음 해 부활절로 정하면 어떻겠소?
좋습니다.
슬프게 체념하고 있던 여인에게 근심으로 마음 졸이던 몇 해가 지나자 다시 한번 환한 순간이 찾아든 것이다.
이제 제국의 평화와 유럽의 평화가 보장됐다. 전령과 급사를 보내 모든 궁정에다가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본가가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영원히 피로 맺어진 친척이 되었음을 알려라.
다시 한번 합스부르크가의 가훈이 확인된 것이었다.
제3자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 그래도 다행스런 오스트리아여, 그대는 혼인하라. 브루노 마스의 메리유 듣고 오셨습니다. 고전읽기 게시판으로 서범근 씨가 신청한 곡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동맹을 위해 11살짜리 공주를 결혼시키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려도 신분이 공주인데 너무 철없는 말괄량이 아닌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성격이요?
말갈, 말갈.
산만하고. 네. 공부하기 싫어하고 책 읽기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평범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으면 뭐 원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을 텐데 하필 그러니까. 공주로 태어나서
아이고,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정해진 운명의 길로 가야 했던 불운의 여인이죠.
맞습니다.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몽가가
부르봉.
부르봉가. 네. 이 오스트리아 왕가와 프랑스 왕가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합스부르크는 아주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이제 황가죠. 황과 마리. 네. 앙투아네트 집안이고.
네네.
부르봉가는 프랑스 루이 16세 집안이에요.
두 왕가에서 정략 결혼이 왜 필요한 상황이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원래는 그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는 대대로 적대적이었는데.
네.
그 두 나라 사이에 프로이센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이센. 네. 지금의 독일 지역이에요. 이 나중에 독일이 되는데 프로이센이 이 프로이센이 세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어요. 근데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
당신의 다음 세대 왕과 우리 다음 세대 공주를 결혼시키자. 그럼 더 공고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둘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의 화해의 어떤 그 표시로서.
왕가에 태어나 정치 행보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원하지도 않는데 결혼하는 거 이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나이도 그렇고 한참 어릴 때.
맞아요.
한참 놀 때잖아요, 요때가.
그러니까요.
그럼 그 결혼 제가 할게요. 결혼하고 싶은 느낌? 아니까 대형 안 쓰고 제가 할게요.
지금 가까웠으면 미입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한디 문자 사연 소개를 해드리죠. 하승성님. 네.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라고 하시던 어머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마리 앙투아네트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왕자병이시네요.
내 스타일이야 하셨어요.
그리고 감당되시겠나요? 마리 앙투아네트 돈 되게 많이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돈덩이야. 네, 그리고 박용건 씨. 저는 매일 샤워하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반해요. 아셨어요? 남자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 꽤 있대요. 이렇게 딱 씻고 거울을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자기한테 반해서 막 이런대요. 그런 건 선배님도 그러세요?
글쎄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런 표정이신데요.
네. 미리 씨. 네. 하나 읽어주세요.
네, 우재희님께서 저도 자주 혼자서 드는 생각인데 남자들의 흔한 착각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외모인 편 아닌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은 갖는 게 좋지 않나요?
가자도 너무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 70% 이상이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남자분들은 한 7, 80% 이상이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요?
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조명선님. 회사에서도 좀 공주처럼 약한 척해야 되는데 전 너무 씩씩하고 박스도 들고 하니까 남자들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해요.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상한 공주병 없어져라.
이상한 공주병인가요?
이건 공주병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하정숙님.
무수리병이라고 할까?
무수리병이다. 그렇지. 한약병. 한약병. 그리고 하정숙님. 어린 시절에 마리 앙투아네트 공주님 증상을 보아하니 ADHD가 아닌가 싶네요. 정서 불안하고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고요. 하셨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못해가지고.
ADHD 친구 잘 컸네 그러면. 잘 컸어.
네. 부분가랑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럼 내용으로 가서요. 루이 16세와 화려한 세기의 결혼을 올린 뒤 프랑스 베르사유로 간 15살의 마리 앙투아네트. 어린 소녀가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서 남의 나라로 갔으니 얼마나 낯설고 집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제는 프랑스의 황태자비니까 배워야 할 게 많겠죠. 베르사유의 장미에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왕세자비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으며 또한 아이가 되어서도 안 되었다. 그녀에게 확고부동한 품위를 지녀야 한다는 의미를 상기시켜주려고 모두가 고심했다. 교육은 주로 독실한 신자인 채 하는 수석 여관과 루이 15세의 세 딸이 맡았다. 편협한 신심을 가진 고약한 노처녀들이었다. 그들의 정숙함은 가장 심술궂은 험담가들도 감히 의심하려고 들지 못했다. 마담 아델라이드, 마담 빅투아르, 마담 소피. 이 세 운명의 여신은 겉으로는 매우 다정하게 남편이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맡았다. 그러나 은밀히 규방에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은 궁중에서 벌어지는 암투의 전략들이었다. 음흉한 악의, 비밀스러운 간계, 중상 비방의 기술, 신랄하게 비꼬는 기술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아! 시부모님들, 너무 재밌는데요?
철부지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음에는 새로운 학습이 재미있어 이 소금기 섞인 제담을 아무런 저항 없이 무턱대고 따라 나불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타고난 정직성이 그런 아기의 반감을 가지게 했다. 세 노처녀에게는 안 됐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을 꾸미는 방법, 증오든 애착이든 자기 감정을 숨기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했다. 올바른 본능이 그녀를 시고모들의 후견에서 벗어나게 했다. 정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녀의 곧고 거침없는 본성에 거슬렸던 것이다. 드 노아유 백작 부인 역시 그리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15살, 16살 소녀의 감당하기 어려운 기질은 조목에 따라 자로 잰 듯이 빈틈없이 나누어진 하루 일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항했다. 그러나 그 일과 중 어느 한 가지도 변경시킬 수 없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하루를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나 옷을 입고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침을 들고 시고모들한테로 갑니다. 보통 거기서 국왕을 뵙죠. 그러면 10시 반 정도가 됩니다. 11시 정각에 머리를 다듬으러 갑니다. 12시 정각에는 교회에 갑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는 공식 오찬을 들죠. 이어서 나는 왕세자님 방으로 가는데 왕세자님이 바쁘시면 내 방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뭘 쓰거나 일을 합니다. 국왕 전화를 위해서 옷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서 신의 도움을 받아 몇 년 안에는 완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시에는 다시 시고모들에게 갑니다. 4시에는 수도원장이 내게로 오고 5시에는 피아노 선생이나 음악 선생이 와서 7시까지 있죠. 6시 반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시고모들에게로 갑니다. 7시부터 9시까지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지만 나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갑니다. 9시에 저녁을 먹는데 국왕께서 베르사유에 안 계시면 저희들이 시고모들한테로 가서 보통 10시 45분에 들러시는 국왕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 사이에 커다란 장의자에 누워 잠을 자죠. 국왕께서 안 계시면 11시 정각에 잠자리 듭니다. 이게 내 하루 일과예요.
이 일과표에서처럼 오락을 위한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았다. 바로 그것을 그녀의 초조한 마음이 원하는데도 말이다. 그녀의 몸 안에서 끓고 있는 젊은 피는 마음껏 수선을 부린 뒤에야 잠잠해지고 싶어했다. 놀고 행패를 부리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는 마담 에티켓이 즉시 엄하게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이것저것은 이러저러하니까 왕세자비님이 원하는 모든 것은 왕세자비라는 지위에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선생이었고 지금은 고백 신부이며 강론자인 수도원장 베르몽은 그녀로 인해서 곤경을 치르고 있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교양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배워야만 할 것이 너무 많았다. 15살에 이미 독일어는 거의 절반을 잊어버렸고 프랑스어는 아직 완전히 습득하지 못해 글씨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서투르고 문장은 뜻이 안 통할 뿐더러 문법상의 오류로 가득 차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이러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대충이라도 늘 편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매일 한 시간씩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강제로라도 스스로 책을 읽으십시오.
왜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시는 거죠?
오스트리아 폐하께서 편지마다 빠뜨리지 않고 무엇을 읽었느냐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이 매일 오후에 읽고 쓴다는 보고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부디 네 머리를 훌륭한 독서로 채우도록 하여라. 독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게 피로 불가결한 것이다. 나는 두 달 전부터 수도원장의 독서 목록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말이나 당나귀 같은 짐승이나 독서하도록 정해진 시간에 딴전을 부리는 법이다. 너는 그림도 음악도 춤도 혹은 다른 학문도 제대로 능숙하게 하는 것이 없지 않더냐. 그러니 겨울인 지금 독서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더 버드 앤 더비의 어게인 앤 어게인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왕세자비의 하루 일과가 장난 아니다. 그러다가 만성 피로로 쓰러지게 코피 빵 터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11시에 네. 자가지고 10시에 일어난다는데요.
아, 그걸 푹 자는구나.
그러니까 낮에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쉴 틈이 없잖아요. 좀 계속 그 10월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많이 지친다고.
여기 가도 10월도 저기 가도 10월인데요.
네. 감정노동이구나 이거. 네.
그럼요.
그게 힘들죠.
푹 지친다고요 그게.
네. 쉬고 뭐 셋이 또 좋은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 암투와 간기 이런 걸 가르쳐주고 아, 어린 말이 앙뚜아네트를 자기 표현으로 만들려고 궁중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었나 봐요.
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재밌어다가 곧 실증을 내요. 그리고 여전히 노는 걸 좋아합니다.
아.
이 시동생들하고 틈만 나면 뛰어놀았다고 그래요.
어.
남편은 좀 시큰둥하고요.
네네. 네.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 또래나 어린 시동생들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놀거나 네. 여기저기 숨바꼭질하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 여전히 영락 없이 순진한 소녀였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노심초사였군요. 철없는 딸 시집 보내놓고 좌불안석이에요. 너 책 네. 읽어야 한다. 책 안 읽는 것은 딴전 부리는 것은 당나귀나 말이나 하는 짓이야.
그게 뭐 어디서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네, 뭐 개나 소나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말이나 당나귀로 비유를 하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독서 시간에 딴짓하는 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책을 열심히 읽어라.
어허.
이 대목 있는데 많이 뜨끔했어요. 권진영이에요.
책 읽는 뜨끔해.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됩니다.
말이나 당나귀
말이나 당나귀가 되니까요.
네.
이때가 1700년대 후반인데도 이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의 엄마들이나 과거의 엄마들이나 그 점은 똑같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2주의 고전은 슈테판 치바이크의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입니다.
자, 문자 반디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참 많은데
네.
제가 제 딸을 보기 그리 예쁘진 않은데 자신은 예쁘다고 합니다. 공주병 같은데요. 구창희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아니 자신의 딸을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나요?
진짜 이런 분 흔치 않은데요. 그리고 하정숙님. 남자들은 왕자병, 여성들은 공주병 심하지만 않으면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게 자존감도 높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전 동의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안다고
맞습니다.
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신미경님께서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마다 신랑이 제 신발을 예쁘게 놓아주는데 그럴 땐 공주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를 공주로 만드는 것은 소박하고 따뜻한 우리 신랑의 마음이죠.
신랑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여봐라!
내 신 어디 있느냐?
내 신을 대령하라! 이렇게.
아, 부럽네요. 아,
기가 막히네요.
신경 씨?
네.
6172님, 공주병 제안해요. 예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아들, 남편 안중에 없어요. 자신이 먼저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거는 공주병이 아니라 식탐병 아닌가요?
그러니까 식탐인데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124님, 남자친구가 왕자병에 작복병이 있는데요. 젓가락질을 못해서 뭐라고 하면, 응, 난 왕자라 그래. 라고 합니다.
왜 왕자가 왜 젓가락질을 못해요?
매로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5996님께서 딸이 저에게 고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엄마가 고상한 척 한다고요.
아.
점치니까 제 전생은 귀족 딸이에요. 여기 또 한 분 계신데요. 귀족 따님. 네.
김정림님은 셀카 찍은 후에 제 모습이 반해요.
포샵해서 그래요. 포샵. 요새 포토샵이 잘 돼 있어서요. 아, 더 예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뚜아네트는 국제 정세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느 나라로 시집을 갔을까요? 1번 파푸아뉴기니, 2번 프랑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시고모들한테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고모들이 마리에게 이건 꼭 하지 말라고 시킨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의 국왕인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애첩. 뒤바리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절대 먼저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뒤바리는 루이 15세의 애첩이지만 정식 부인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네네. 사이였기 때문에 왕세자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보다 서열이 낮아요. 그래서 네. 먼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시고모들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뒤바리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이 뒤바리가 지금 그 루이 15세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궁중의 일을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시고모들이 얼마나 세민하고 미웠겠어요.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계모 같은 위치에 있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그 뒤바리라는 여자하고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절대
했던
말을
거예요.
섞지 마라.
한마디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외를 시킨 거죠.
은따 은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뒤바리를 만나면 뭔가 말을 할 듯 할 듯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뒤바리가 약이 올라요. 그래서 루이 15세에게 가서 울고불고 뭐 내가 뭐 무시를 당했네 뭐 그 어린 어? 왕세자비가 나를 뭐 왕따를 시키네 이렇게 하니까 루이, 이게 근데 루이 15세가
네.
화가 나서 정식으로 오스트리아의 여황제인 마리아 테레지아한테 편지를 보내요.
어, 진짜요?
당신 딸에게 당신 딸에게 타일러서 뒤바리 백작 부인에게 말을 하게 하시오 이렇게.
진짜 유치하네. 어머 느닷없고 막 그렇죠. 네. 어떻게?
남자가 말이죠.
네.
여자한테 그 빠지면은 네. 왕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아...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하게 돼요.
이렇게 창피해지나요?
자,
뒤바리가 또 능력자네요.
루이 15세는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우리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동맹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점점 커지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뒤바리와 말하려고 하지 않는 한 폴란드 분할이 국가 간에 큰 문제를 일으켜 종국에 가서는 전쟁까지 터질지도 모르므로 마리아 테레지아는 기겁을 했다.
안 될 말이지. 55세 나는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내 딸을 국책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물정 모르는 15살이 된 그 딸이 교양보다 더 교양다우려고 하고 어머니인 나보다 더 도덕적이려고 들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린 마리 앙뚜아네트의 반항심을 꺾어놓기 위해서 여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의 편지를 써야 했다. 물론 폴란드나 국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하찮은 일로 다뤄 이렇게 썼다.
정말 어버이 중에 어버이인 국왕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 안다. 네가 말을 건네야 된다고들 하는 사람한테 말을 건네는 건 역시 그럴 게다. 그렇지만 그저 안녕하세요 라든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라면 뭐 그리 겁날 게 있느냐. 사소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불쾌한 일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하단 말이냐. 너는 이성뿐 아니라 의무감으로도 설득되지 않은 노예적 정신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너는 뒤바리를 궁정에서 국왕의 상대로 허락받은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 너는 국왕의 으뜸가는 신하로서 너의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수행한다는 것을 온 궁정에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굴욕을 요구하거나 극진한 태도를 바란다면 나나 다른 누구도 너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충고하지는 않을 게다. 그렇지만 그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지배자이자 은인이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냐.
이 폭격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귀를 꺾었다. 걷잡을 수 없이 제멋대로 굴었고 고집스럽기는 했지만 그녀는 아직 한 번도 어머니의 권위에 반기를 든 적이 없었다. 합스부르크가의 교육의 승리가 여기서도 또다시 증명된 셈이다.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저 형식상 조금 튕겼을 뿐이다.
싫다고 하진 않겠어요. 그 여자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미리 알고는 승리감에 취해 있으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녀의 저항은 마음속에서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이 말은 마지막 퇴각전에 불과했다. 항복 문서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져 있었다. 1772년 정월 초하루 날 드디어 이 영웅적이면서도 우습기까지 한 여자들의 싸움의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다. 결과는 마담 뒤바리에게는 승리였고 마리 앙뚜아네트에게는 굴욕이었다. 전과 같이 극장 무대가 마련되고 또다시 엄숙하게 온 궁정 사람들이 증인이자 관객으로 추대를 받았다. 국왕에게 드리는 거창한 신년 하례가 시작됐다. 궁중 귀부인들은 서열에 따라 하나씩 차례로 왕세자비 앞을 지나갔다. 그 중에는 대신의 부인인 애기용 공작 부인이 마담 디바리와 함께 있었다. 왕세자비는 애기용 공작 부인에게 몇 마디 말을 하고 난 다음 고개를 마담 디바리 쪽으로 약간 돌려 정면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좋게 해석하면 그녀를 향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돌려 오래 기다렸던 말, 잔인하게 쟁취된 말, 전대미문의 운명적 위력을 지닌 그 말을 했다. 모두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다.
오늘은 베르사유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군요.
정확하게 이 문장을 억지로 쥐어 짜내듯 말했다. 땅덩어리 하나 얻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오래전부터 필요 불가결하게 했던 모든 개혁들보다도 더욱 흥분되는 굉장한 궁정의 일대 사건이었다. 왕세자비가 드디어 국왕의 애첩에게 말을 한 것이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무릎을 꿇었고 마담 디바리는 승리의 월계관을 썼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고 베르사유의 하늘은 바이올린 선율로 가득 찼다. 국왕은 두 팔을 활짝 벌려 왕세자비를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듯 정이 철철 넘치게 포옹을 했고 메르시는 감동에서 감사를 표했고 뒤바리는 공작새처럼 뻐기며 호를 활보했고 시고모들은 녹이 충천하여 날뛰었다. 온 궁정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용마루에서부터 지하실에 이르기까지 온통 수다를 떨어댔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마리 앙투아네트가 뒤바리에게
오늘은 베르사유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군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 대수롭지 않은 단어 몇 개는 보이지 않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단어들로 커다란 정치적 범죄의 도장이 찍혔다. 이 단어들에 의해서 폴란드 분할에 대한 프랑스의 무언의 동의를 획득한 것이다. 뒤바리뿐만 아니라 프리드리 대왕과 예카테리나 여제도 이 몇 개의 단어로서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마리 앙뚜아네트만이 굴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한 것이었다.
드디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네. 베르사유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군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디바리는 어땠을까요?
이 한마디에 아주 국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유치한가?
디바리 개인적으로는 마리 앙뚜아네트와의 기싸움에서 이긴 거고요. 네. 국제정치적인 면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 프로이센 또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가 폴란드를 나눠 먹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뭐 뒷사정이 있었어요.
참. 그럼 그 뒤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디바리와 대화를 하면서 지냈겠죠?
전혀 안 그랬습니다.
전혀 아닌가요? 네.
다시는 내가 저 여자한테 말을 거나 봐라 이렇게 하고 그날 이후 절대 말을 안 걸었다고 그래요. 또 마리도 굉장히 고집이 있는.
네, 고집이 세네요.
그렇죠? 뒤바리는 나이 많은 루이 15세가 네.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저 아이가 프랑스의 왕비가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값진 장신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잘 보이기 위해서 물질 공세를 펼치는데 네. 마리 앙뚜아네트는 콧방귀를 끼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뒤바리는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루이 15세가 죽고 나서 사실은 수도원으로 사실상 추방이 되는데 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루이 16세가 그녀에게 어떤 루부시엔 성이라는 곳에서 네. 다시 살게 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 혁명의 와중에 이 뒤바리도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되죠.
아이고, 뒤바리의 마지막도 참 비참하게 끝이 나네요. 이제 루이 15세가 세상을 떠나고 루이 16세가 즉위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세자비에서 왕비가 되는 건데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을까요?
네. 뭐 굉장히 화려한 삶이 이어지지요.
네. 네.
그 오스트리아의 황녀로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라났는데 천성적으로 좀 너무 낙천적이고 생각이 없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또 뜨끔하게.
아니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 저 되게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
마리 진영 씨 네. 왜 그랬어요?
땀나네요.
오늘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 어땠어요?
남일 같지 네. 않고 한 일주일만 마리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내일 기대가 되는데요. 예. 화려하게 그렇죠. 네, 왕비로서의 삶이 어떠할지 기대가 됩니다.
듣기만 해도 뿌듯하네요.
오늘 낭독 함께해 주신 한미리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버전으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앙뚜아네트 어렸을 때 버전으로
어렸을 때 좋습니다. 예.
내일 뵐게요.
맑다 맑아.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3월 24일 월요일 제목 공주? 아 됐다 그래. 아유 참 정치가 사람 잡는다. 니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사이좋게 지낸다는 증거로 니네 왕자랑 우리 공주랑 결혼시켜. 왕자랑 공주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혼시켰네. 니네 딸이 자꾸 내 애인한테 말 안 걸면 폴란드 니네 마음대로 나눠 갖는 거 두고 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말 한마디 걸어준 덕에 나라를 막 나눠 갔네. 생각해보니까 공주 인생도 참 피곤한 거구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해야 돼. 마음대로 시간 보내지도 못해. 누구한테 말 한마디 거는 것도 말하기 싫은 사람한테 말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해. 아유 그놈의 공주 10번 하다가는 그냥 스트레스에 속 터져 죽겠다. 화려하고 고급져 보이길래 동경했는데 공주 그거 할 거 못 되네. 그냥 권진영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래서 김자옥 아줌마가 그 노래를 불렸구나. 공주는 외로워. 아 그렇구나. 마리아 너도 참 불쌍하다. 15살이면 한창 사춘기에 깻잎머리하고 치마도 접어있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낙엽만 굴러가도 깔깔대고 웃을 텐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렇게 많은 책임들이 얹혀져 있으니 어떻게 이 언니가 위로의 뜻으로 즉석 떡볶이 한 그릇 사줄까? 라면 사리에 만두 사리까지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니 또래 애들 진짜 좋아하는 거야. 생각 있으면 그 시대에 전화는 없으니까 어 그래 편지 보내. 언니한테 편지 보낼 때는 맞춤법 틀려도 봐줄게. 나도 늘 틀리거든. 그럼 안녕.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구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양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청미래에서 2주의 고전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노래하는 샤일록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마리 앙투아네트가 시집간 나라 네 파푸아뉴기니아 아니고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네요. 강일성님 네, 베르사유 장미라는 이야기만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자세하게 배경에 대해 들어보니 마리도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정치적 희생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황재영님 2번 프랑스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보면 화려한 만큼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10월드는 여전한가 봐요 하셨습니다.
박태봉님 고전 읽기 때문에 책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고전이 이제 어렵지 않네요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선물 받으실 분은 강일성, 황재영, 박태봉님 그리고 문자로는 1124-4214-7941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임창정의 흔한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